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뚫고 기도의 불길을 지피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정말 불가능한 명령을 바벨론의 모든 학자와 술객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자와 술객들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자 왕은 너무 진노해서 모든 바벨론의 이 학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꿈을 맞추지 못한 그 원로급 시니어 학자들 외에도 그 자리에 없던 맨 밑에 다니엘 같은 말단 젊은 학도들까지 학자란 학자란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왕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를 늘 믿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4절 보면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것을 다니엘이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이 그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도 환관장과 부하에게 부탁을 하는 걸 보았는데 이번에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했다고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그 일의 취지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전략이 너무 무모했기 때문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온 왕궁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이 학자들을 죽이려고 다니는 군인들을 보면서 패닉하거나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도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소용돌이 속에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기도했을 것이고 아마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다니엘은 이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이 왕궁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이 피바람이 자기와 자기 친구들도 죽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사태가 실은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을 한순간에 바벨론 권력의 최핵심부로 부상시키는 왕의 최측근으로 끌어올리려는 하나님의 준비한 폭풍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모든 섭리의 비밀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 설교하면서 배웠지만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나중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오는 길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자기 인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비바람을 지나고 있지만 절망하지 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인생은 내가 반드시 축복과 승리로 끌고 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다니엘 인생의 첫 번째 폭풍은 나라가 망해서 역말리 바벨론의 노래로 끌려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폭풍은 이제 바벨론 왕궁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죽을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저 살려달라고 사방으로 도망가기 바쁠 때 다니엘은 오히려 저승사자 같은 근위대 대장 아리옥을 직접 가서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범의 아가리로 그냥 들어간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진 비바람이 달려올 때 다른 사람들처럼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사는 별 일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몰아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경우처럼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을 순식간에 역사의 중심부로 끌어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침착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상황을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15절을 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가 이 뜻이.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왕의 진노로 지금 죽게 된 수많은 학자들 대부분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뭐 페이스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최측근에서 꿈을 해석하지 못한 시니어급 학자들이 죽어나가면서 그 진노의 불똥이 다른 사람한테도 튄 건데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영문을 모르고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위에 다른 사람들이 한 잘못으로 인해서 불똥이 튀어서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도대체 이 상황의 배경이 뭐냐? 다니엘이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우매한 왕이 아닌데 이유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고 해서 15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아리옥은 왕의 최측근 군의대장인데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나가야 되는 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말단 중에 말단인 보잘것없는 아주 신출내기 청년 학자 다니엘한테 아주 시간을 들여가지고 왕에게 브리핑하듯이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평소에 다니엘이 아리옥과 쌓아놓은 인간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지난주에 왕의 궁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황관장도 다니엘에게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 보스들, 악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니엘 보고 너도 사형 집행 대상이네, 너부터 죽이자 이렇게 달려들었을 텐데 아리옥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바벨론 왕궁 입사 때부터 또 다른 학자들보다 10배나 총명함을 보여서 왕에게도 인정받았던 다니엘을 왕뿐 아니라 아리옥도 주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면 이 불가능한 숙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옥 근위대장도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왕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집행하러는 나가지만 이 악한 학자들 다 죽여버리면 결코 나라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니엘이 왕의 진노를 막고 이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사건의 전말을 다니엘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그때 다니엘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합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 이것도 대단하죠. 아주 그 말단 학자가 어떻게 감히 이 위기 상황에서 진노한 왕의 눈치를 다 보기에 급급한데 왕 앞으로 들어갔을까요? 근데 왕도 입사시험 때 최고의 성적을 보인 다른 학자들보다 10배의 능력을 보인 다니엘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박사들은 전부 다 변명하고 목숨 찾아 숨기 급급한데 이 다니엘만은 들어와서 이 급한 상황에 자기 목을 내놓고 시간을 주면 꿈을 해석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학자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된다고 하니까 왕이 이상하게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 덕분에 즉시로 바벨론 왕궁 전체에 휘몰아치던 피바람이 잠시 중지되었어요. 왕의 진노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죠.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정답을 풀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 시점에서 다니엘도 답이 없었어요. 아직 어떤 계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19절에 가서야 친구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야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왕의 꿈을 풀어주셨지 그때까지는 아무 답이 없어요. 근데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다니엘이 왜 이런 장담을 했을까요? 왕한테 빈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만큼 상황이 급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단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고 나서 믿는 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믿음도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지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위대장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은 순간에 이 왕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왕이 그토록 번민하고 또 그 꿈을 맞추라는 불가능한 숙제를 술사들에게 냈을 리도 없고 또 애지간한 꿈은 정통한 해석 전문가들인 술사들이 하나도 못 맞출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 불가능한 숙제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 경제가 절망적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죽겠다고 난리지만 요셉은 7년 뒤에 흉년을 위해서 7년의 풍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불가능한 회오리바람에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받는 것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특별히 더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에게 특별한 남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한 번도 이것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은 하나님이 꼭 쓰라고 하는 때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간직해야만 합니다. 보통 때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순간이 왔을 때 다니엘은 뭔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죽겠다 싶은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다니엘은 지혜롭게 근위대장에게 얘기하고 왕에게 얘기해서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과 함께 평생 중보기도의 순으로서 공동체로서 바벨론의 그 모진 직장 생활을 버텨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가공할 능력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진짜로 믿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에게 즉각 SOS를 치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한숨 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거리를 정확하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기도해야 그 순간부터 문제가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손으로 옮겨가야 그때부터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 신경쇠약이 걸리는데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런데 참으로 애틋합니다. 18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나라의 운명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지금 17살이에요. 17살에서 이제 거기서 몇 년 수련하고 나서 한 20살 안팎 되었을까? 우리 대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부모도 없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데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역말리 타국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오직 하나, 불가능한 꿈을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도 각 대학생을 졸업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대학생 또래 애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역말리 타국으로 부모 친지 떨어져서 끌려가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가련한 기도지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도 나 살려달라는 애틋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본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목숨을 살려줄 뿐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왕궁의 한가운데에 그들을 세우실 놀라운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뜻을 갖고 계셨지만 그 뜻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기도해본 사람이 계속하죠. 다니엘은 이때까지 수많은 위기를 기도하면서 넘겨왔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 인생 기도를 합니다. 왕에게 말해서 간신히 하루의 시간을 번 그때 자기의 인생을 걸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해 주시죠. 기도의 응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중보기도의 시작이 살려달라는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깊은 공감대를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고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살기 위해서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 그 애틋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실 뿐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뜻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자신의 인생에 애틋한 문제를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